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2025년의 첫 방송이 시작됩니다. 주옥하 집사님, 송희 자매님 함께하십니다. 우리 새해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마중 식구 여러분, 새해를 축하합니다. 주옥하예요.
마중 식구 여러분, 송희입니다. 새해를 진짜 진짜 축하합니다.
네. 우리 올 한 해 동안 마중 식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에서는 한나의 찬양의 기도와 함께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실 계획이 무엇인지를 점차 보여주고 계십니다. 조카 집사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한나처럼 읽어주세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라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한나가 어렵게 낳은 아들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그 마음이 어땠을지 정말 궁금했는데 이런 찬양과 기도를 드렸군요. 한나의 마음이, 한나의 믿음이 정말 놀라워요.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 그 후에도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니 참 귀하고 믿음이 단단합니다.
네, 한나의 찬양 기도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가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보면 한나는 단순히 아들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죠.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애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시고 역전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라는 표현은 한나의 기쁨이 단순히 아들 사무엘을 얻은 것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받은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바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한나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일으키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한나가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이렇게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겪은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입니다. 한나의 기도문은 마치 시편의 찬양시처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찬양과 신뢰를 담고 있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셨고 모든 것을 역전시켰다는 경험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기도에서도 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는 언약의 메시아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미리 예언한 예언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나의 기도 후에 바로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자세히 나오는데 그럼 이건 왜 함께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전에서 제물을 함부로 다루며 백성들을 억압했어요. 한나의 기도와 대조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죠. 한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과 달리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대조를 통해 남자와 여자, 아들과 딸, 제사장 가문과 일반 가문의 역설을 비춰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인 것 같네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있는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나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반대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위치를 이용해서 제사를 오히려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자신의 아들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제대로 바로잡지 않았고요. 엘리 제사장은 왜 아들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을까요?
네, 아들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강하게 대응하지 않은 점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책망하지만 그들의 악행을 완전히 멈추게 하지는 못했죠. 그는 아버지이자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이 악행을 방치한 점을 심각하게 보시고 그의 집안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송희 자매님이 2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씀을 들으니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엄격하게 심판하셨는지 이해가 되네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네요.
네, 맞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단순히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 직분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집안에 심판을 내리신 것은 단순히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 집안은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 전체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민족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민족에게 영향이 끼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범죄는. 그래서 탈굼이라고 하는 고대 문서 성경을 해석해 준 주해서에 보면 제사장이 살인을 하면 그 민족의 전쟁이 일어난다. 제사장이 음행을 하면 그 민족의 전염병이 돈다. 제사장이 도둑질을 하면 그 민족의 기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문장들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범죄가 그 민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사장 집안을 심판하심으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을 그 직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대한 아버지로 남기는 것은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은 아들의 역할입니다. 아들의 존재가 아버지의 이름을 무너뜨리지 않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름을 정말 무너뜨린 것은 이 아들들의 악행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대한 분으로 만드는 것은 아들들이 위대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내셨던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높여드렸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서 우리 안에 나타나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고 거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와중에 사무엘이 성소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대비되게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드려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나오죠. 이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악행을 저지르며 성전에서 타락하고 있는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준비가 어린 사무엘의 성장 과정 속에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의 타락에 대해 경고하셨고 그와 동시에 새로운 지도자로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적절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라고 있었고 그로 인해 엘리의 아들들보다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어가는 중이었어요. 성경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한나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하는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그걸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저도 제 신앙생활을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게는 사무엘 모습보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모습이 더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령님이 더 필요한 오늘 매 순간순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엘리 가정하고 사무엘을 대조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도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엘리의 아들들처럼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요구하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야 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주 나가는 것과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나가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많이 해드리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에게 감사하는 그곳으로부터 항상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대조적인 사례를 통해서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엘리 제사장조차도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제 주변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그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고민해야겠어요. 신앙이라는 게 단순히 나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믿음도 돌아보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네, 내가 제사장일 때 나의 자녀들, 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가정 안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고 우리에게 맡기신 위치와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저의 작은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 그 사명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분의 다짐이 참 귀합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목회자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시절입니다.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네. 목회자들이 소명을 내려놓고 직장이나 생계로 나가서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주 식구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이가 어리지만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무엘과 같은 한 세대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심판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순서는 언제나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결한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다니엘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심판이 있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일이 있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심판이 있고 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시대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국에 진동하는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꿈 사무엘이 어딘가에서 자라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주 식구 여러분 쪽에서 기도해 주실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께 온전히 그 삶이 드려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맡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맡기실 수 있는 소명의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있게 되는 어떤 기존의 권력들 기존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흔들림, 진동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진동에 너무 눈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국 교회가 다시 재정렬하는 시간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마중 식구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 조카 집사님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그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한나의 가문, 그 두 가문을 보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결코 편안한 어떤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하나님께 갖고 나아갈 때 한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답답했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대에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내게 일어나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기도할 때 놀라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희자매님은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주님이 조명해 주시는 것이 있을까요?
네. 내가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날 지옥에 보내도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혹 받았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은혜 받은 모세와 같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받은 오늘 내가 더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향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것, 그런데 그 은총을 받은 자로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카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송희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가 자녀가 없음을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 이 땅에 사무엘이 와야 했던 계획은 하나님도 너무나 원하시는 계획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요 사이에 정말 눈앞에 보이는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사무엘을 주시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느슨해진 저의 모습을 오늘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무엘을 주세요. 북조선에도 사무엘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곳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무엘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부모인 저희들 다시 한번 무릎을 세우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무엘을 얻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셔. 이 어려운 상황을 보고 계셔. 그리고 곧 답하실 것이야. 그것을 통하여서 변화될 것이야.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 북조선에 이것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마중 식구들 또한 그 한나의 세대, 어미의 세대로, 기도하는 세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의 찬양의 기도.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그렇게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행함을 지속하였나이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주님 앞에 깨달아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 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반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온전히 서게 하소서. 중보하기 전부터 나 자신을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보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것 또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온 북조선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세계의 지형이 바뀌고 지도자들이 바뀌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사와 권세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환의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한나와 같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처럼 잠이 들고 또 자신의 만족과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어리석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나와 같이 엎드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뜻을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식대로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소욕을 내려놓고 왕 되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마중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국조선성님도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눈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오늘은 2025년 첫 번째 방송을 하는 날이에요. 자, 우리 잠깐 올해 각오나 또 바라는 점이 있으면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우선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2025년 올해는 대학교 2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전공을 좀 더 많이 배워서 나중에 제가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준비를 좀 많이 해야겠다.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대학교에서도 동아리에서도 가끔 예배도 드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순이자매는 어때요?
네, 저는 올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졸업 준비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랑 하나는 이제 취업을 해야 돼서 원하는 곳에 잘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네네.
건강하게 한 해를 또 열심히 사는 거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또 각자의 각오와 각자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 저도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에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해 봅니다. 자, 올해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새해가 됐으니까 누가복음의 배경적인 부분을 좀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 했었나요?
누가가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누가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하셨어요.
네, 아주 잘 이야기해 줬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고 또 그 뒤로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왔었습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의 제자였군요. 그건 전혀 몰랐어요.
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었는데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다녔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해놨던 거죠.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군요.
네, 맞아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또 방금 순이자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또 그러기 때문에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누가복음의 1차 독자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걸까요?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했으니까 누가복음을 가장 처음으로 읽게 되는 1차 독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누가복음의 1차 독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잠깐 생각해보면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봤을 때 마가복음은 고난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로 황제의 핍박 아래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록되어서 마가복음을 고난의 복음서라고도 불린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건 비단 마가복음 시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의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1차 독자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고난받았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고난의 종류는 다르지만 이들도 또 다른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고난의 종류가 다르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마가복음 독자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끔찍한 핍박을 받았다면 누가복음 독자들은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또 그것을 섬겨야 복을 받고 화를 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핍박받았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제사를 거부하고 또 천민들과 여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집안의 어른들에게 핍박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또 매질을 당하기도 했던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본래 믿던 신들을 거부하고 또 우상 숭배의 모든 행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또 비난받고 더 나아가서는 폭행당하기도 하면서 이들 또한 쉽지 않은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는 방금 이야기했던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기대가 되네요.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자,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나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붙잡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말씀을 좀 이어서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께서 아무도 고칠 수도 없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봤다면 14절에 나온 사람들처럼 모두가 놀라워하고 감격하고 또 감사해야 할 만도 한데 모든 사람이 이런 반응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하고 있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고 있네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내쫓았다라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죠. 자, 이 사람들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걸까요?
글쎄요. 그냥 예수님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물론 감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한 답은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식으로는 담아낼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의 상식으로 담아낼 수 없었다고 하니까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누가복음 1차 독자였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주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들도 예수님과 같은 이유로 핍박받은 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말을 해줬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복음을 처음으로 읽게 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과 비슷한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들은 뭔가 이상하다. 이상한 신을 믿더니 우리와 다른 삶을 산다. 뭔가 쉬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거예요.
그렇게 고난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는 비난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위로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이 비단 자기들만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똑같은 비난과 오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에게 위로만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는 분쟁하는 꼴이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가 제대로 유지되겠냐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너 저기 가서 저 사람 괴롭혀 이렇게 해놓고서 너 왜 여기서 이 사람 괴롭히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비난하는 사람의 모순적인 모습을 지적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너희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말고도 축기사역,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던 게 아니었군요.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을 그렇게 비판하며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병자를 치유하셨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하던 일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니 더욱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온 것이라고 했던 거군요.
네, 맞아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너희들이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는 그런 축기 사역을 하는 이들 또한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 될 텐데 그렇다면 너희는 왜 귀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의 말을 완벽하게 봉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깨뜨리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자신을 향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의 말을 논리적으로 물리치신 후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임했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방금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좀 다음 말씀 좀 다시 읽어보면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강한 자가 집을 굳건히 지킬 때는 그 집이 안전하겠지만 강한 자가 굴복되면 그 집의 재물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강한 자는 귀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런 귀신의 재물은 귀신에게 결박당해 있었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한 귀신을 쫓아내고 결박당한 사람을 꺼내오셨죠. 자, 그렇다고 하는 건 지금 사탄의 집은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걸까요?
사탄의 집이 예수님께 정복당했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내어 쫓겼다는 것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며 사탄은 굴복하고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둠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지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네, 그렇죠. 분명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사탄의 나라는 정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고집과 아집에 매여서 자기들의 상식 위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거부할 뿐더러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안식조차 빼앗으려고 하는 이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좀 잘 이해가 되나요?
알 듯하면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좀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부류의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의미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먼저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예수님께 긍정적인 마음을 품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 앞에서도 주눅들어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영적인 승리가 주어졌으니 더욱더 담대하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네, 목사님.
자, 그리고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모순된 점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너희들의 한계는 다른 이들이 누릴 하나님의 나라까지 막아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안에서 큰 기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의심하며 또 다른 믿는 자들까지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게 맞나요?
네, 아주 잘 정리해 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자들, 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주의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의 권능으로 쫓겨난 귀신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녔지만 쉴 곳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여기에서 물은 문자 그대로의 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물이 없고 메마른 곳, 그러니까 광야 같은 곳이 귀신들이 사는 곳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또 뭐 그렇다고 실제로 귀신들이 광야에서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귀신들이 광야에서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난 귀신들이 자기들이 거할 곳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하고 있죠?
자기들이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의 권능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집,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상태를 귀신이 조심히 살펴보는데 상태가 어떻다고 하고 있나요?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마음의 상태가 건강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에 붙잡혔다가 노임받아 제 정신을 찾았으니 아마 스스로 다시 잘 살아야겠다라고 다짐도 하고 또 결단도 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정리한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이 사람이 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글쎄요. 뭘 하지 않은 건가요?
귀신이 떠나간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즉, 다시는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데 마음을 비우고 또 스스로 잘해보겠다고 다짐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왕으로 또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했다라고 한들 과연 사람이 귀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복음 11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무리 자기 마음을 지키려 해도 자기보다 강한 귀신이 더 악한 귀신들과 함께 쳐들어오게 되면 누구도 당할 수 없고 결국 다시 집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예전보다 더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만일 귀신이 나가서 깨끗해졌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면 다시 집을 빼앗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집을 지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더 악한 영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건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모시는 게 어떤 건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귀신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중에 한 여자가 뭐 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권위 있고 또 위엄 있어 보여서 그랬을 것 같은데 큰 소리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나요?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런 훌륭한 아들을 낳은 것 때문에 자랑스러울 것 같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복된 존재로 또 대단한 존재로 보였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런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또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또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순종하는 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며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어떠한 악한 권세도 틈타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했었죠.
네, 목사님.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으로부터 노임받고 또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평안해진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겠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핍박이 찾아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 귀신이 더 악한 영들을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과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때 자기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 한다면 다시 악한 영에 굴복할 수밖에 없겠지만 바로 그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당장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네요.
네, 아멘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북조선의 성도님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북조선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